VOA 세계뉴스입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오늘 이란을 방문해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이날 미슈스틴 총리가 공식 방문을 위해 이란에 도착할 예정이라면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제1부통령과 면담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슈스틴 총리는 무역, 경제, 문화, 인도주의 분야에서 러시아와 이란 간 협력의 모든 영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이란은 이미 원자력 산업에서 적극적 협력을 해오고 있으며 이란 내 원전 건설에 러시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타스는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이달 중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에 이란 방문 등을 통해 꾸준히 교류해왔으며 10월에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회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총리의 이번 이란 방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전쟁을 계속하고 이란 등 중동 지역 친이란 세력들과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시크 지역 마을을 추가 점령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성명에서 군이 도네츠크주 넬리피우카 마을을 점령했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전날 전황보고를 통해 루한시크의 러시아 점령지였던 마케예프카도 탈환했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동부전선의 우크라이나 지역들을 점령하는 데 잇따라 성공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이날 크이우에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군이 밝혔습니다. 세르히 팝코 크이우 군사행정국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이 지역에 발사한 모든 드론을 방공체계나 전자전체계를 통해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기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었다고 팝코 국장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러시아가 크이우 일대에 발사한 드론 73기 가운데 67기를 요격했으며 미사일 3발 중 한 발도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일본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 집권 자민당 총재가 오늘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10월 27일 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자민당 새 대표로 선출된 이시바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총선을 예정보다 1년가량 앞당겨 실시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중의원은 다음 달 15일 해산 예정입니다. 내각제를 채택하는 일본은 집권당 대표가 총리를 맡게 되며 이시바 총재는 내일 국회에서 102대 일본 총리로 선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시바 총재는 이날 자민당 부총재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당수석 고문의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를 임명하는 등 주요 당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시바 총재는 총선과 함께 출범할 새 내각 인선도 상당 부분 확정했다고 NHK 방송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고위 관리 등 최소 4명이 오늘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이들 무장단체들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일주일 넘게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하마스 지도자 파테 셰리프 아부 엘 아민과 부인, 자녀 2명이 남부 티르에 위치한 난민촌 내 자택에 대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이날 사망했다고 하마스가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무장단체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도 이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코라 지역을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지도자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루트 내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의 즉각적인 논평은 없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7일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수장을 베이루트 인근에 대한 공습으로 제거한 데 이어 28일 나빌 카우크 헤즈볼라 중앙위원회 부의장도 제거했습니다. 레바논 응급대응당국은 레바논 내 난민 수가 며칠 사이 25만 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은 시리아에 대한 공습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고위관리 등 37명을 제거했다고 중부사령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시리아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표적 공습으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와 테러단체 알카에다 계열 조직 고위 지도자 등을 제거했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그러면서 지난 24일 시리아 북서부에 대한 표적 공격으로 시리아군 지도자 마르완 바삼 압드 알라우프 등 9명을, 이에 앞서 16일에는 시리아 중부 소재 IS 훈련소에 대한 대규모 공습으로 4명의 고위 지도자 등 최소 28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압박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무기가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주택과 사회 기반시설을 파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국제원자력기구 수장의 발언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부정한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에서 19도, 최고기온은 9에서 25도 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 1에서 3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압박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무기가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주택과 사회 기반시설을 파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27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화요일 안보리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나라들이 러시아의 잔혹한 정복전쟁을 규탄하고 유엔 헌장에 기초한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이란과 북한 그리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주택과 에너지망, 항구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와 포탄, 장비 및 기타 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t the Security Council on Tuesday,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countries condemned Russia's brutal war of conquest and called for a just and last.
이어 이번 주에 본 것 같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수십 개 나라가 모여 우크라이나 제공을 돕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요 7개국 G7과 다른 파트너들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약속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날 기자회견은 유엔총회 고위급 주관을 마무리하며 미국 등 주요국의 성과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유엔총회는 24일부터 각국 정상의 연설인 일반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유엔은 여러 나라 정상급, 장관급 인사가 모이는 이 기간을 고위급 주관으로 부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고위급 주간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카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미한일 3국 사무국 설립 등 3국 협력 제도화와 관련한 논의를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Along with my counterparts from Japan and South Korea, we took measures to institutionalize our trilateral cooperation, building on the historic Camp David summit.
미국은 일본, 한국 측과 함께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기반으로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 작업을 진전시키기 위해 3국 사무국을 설립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미한일 외교장관들은 지난 23일 회담에서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3국 정상회의에서 미한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이날 블링컨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뉴욕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에서 회동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접촉은 지난달 27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부장의 만남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블링컨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수장의 발언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확장 억제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핵무기를 계속 추구하는 것은 국제 안보와 비확산 체제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동안 한반도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미국은 북한과 여러 가치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도발의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이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또는 의도하지 않은 확전의 위험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뿐이라고 국무부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26일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엔 안보리 관련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현실을 인정한 가운데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개념은 종결된 문제라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며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한 반응과 같은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26일 외무부 웹사이트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북한 비핵화 개념은 종결된 문제라며 IAEA 북핵 결의안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맞서 북한과 함께할 것이라며 확장 억제가 영내 안보에 대한 실질적이고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는 확장 억제에 대한 라브로프 장관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확장 핵 억제 정책은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으로 핵 비확산을 지원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과의 오랜 양자 및 3자 군사훈련은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며 이러한 훈련은 군사 대비태세와 지역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는 달리 우리의 훈련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서방 국가들의 무분별한 제재에 반대한다는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스스로 지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광범위한 미국 전략의 일환으로 국적에 관계없이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조율된 노력의 일부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부정한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례적으로 러시아가 핵 초강대국임을 대변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러시아 외무장관의 북핵 관련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고요?
네,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개념을 종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러시아 외교장관의 언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체제 창설 주도국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27일 러시아 외무부 웹사이트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러시아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맞서 북한과 함께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는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당초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 아니었나요? 그랬던 러시아가 이젠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에 동참하고 북한 비핵화 목표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랬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절실해진 무기 확보를 위해 북한과의 밀착을 넘어 동맹 수준의 새 조약까지 체결했고, 마침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 그간의 한국과 러시아 간의 고위급 그리고 정상 수준에서의 회담 계기에 러시아 당국자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을 지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가 태도를 돌변해서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 동참 아래 채택된 안보리 결의는 명시적으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상기하고,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 창설 주도국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은 29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지난 24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무기 거래로 북한과 이란을 전쟁 범죄 공범으로 만들었다고 말한 데 대해 어불성설이고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무모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젤렌스키의 논리대로라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 가장 많은 무기와 탄약을 들이민 미국과 서방이야말로 특동 공범국이라면서 미국과 서방이 핵 초대국인 러시아를 앞에 두고 불장난질을 해대면서 그로하여 초래될 수 있는 후과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러시아를 감쌌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네요.
네, 전문가들도 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5월 담화에선 북러 무기 거래설이 그 어떤 평가나 해석을 달 가치도 없는 가장 황당한 억설이라고 정면으로 부인했었는데요. 이번 담화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에 초점을 두면서 북러 무기 거래 혐의에 대한 직접 반박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설상무기 지원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이 이제 가장 주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기본적으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한축으로 묶여 있는 소위 저항의 축과들의 연대 내지는 또 국제적인 나름의 세력 변화에 대한 판단, 이런 걸 기초로 공세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주목이 되죠.
전문가들은 또김 부부장이 이번 담화에서 러시아를 핵 초강대국으로 치켜세운 대목도 매우 이례적인 내용이라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해당 표현을 주목하는 이유는 뭔가요? 어떤 분석이 나오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핵을 보유한 당사국의 핵 교리를 제3국 최고 지도층 수준에서 대변하는 건 매우 보기 드문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공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북한의 러시아 편들기가 한층 노골화하는 증거이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북한의 간접적인 위협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홍민 박사입니다.
크게 봤을 때는 핵을 가진 국가한테 함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환기시키는 것. 그래서 자신들도 그런 핵보유 국가로서의 이제 위험성을 안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제 피력하는 부분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진호 박사는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핵 강대국 러시아를 부각시킨 것은 러시아와 핵에 기반한 동맹 관계가 될수 있다는 북한의 전략적 기조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 이번엔 한중 외교장관 회담 얘기로 화제를 돌려보죠. 한국 정부가 회담 결과를 발표했습니까?
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태열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8일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양자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을 거론하며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고위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왕 부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각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평화회담을 촉진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장영석 박사는 한중 간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미 대선을 전후한 북한의 대형 도발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제 북한의 도발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뭐 이런 데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정세 불안정 고조시킬 수 있는, 한마디로 이게 중국의 이익에도 반하고 지역의 공동의 이익에도 반하는 행동이다라는 메시지를, 그런 점에서 자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좀 명명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하는, 뭐 이런 의미들은 충분히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죠.
두 외교 수장은 또 오는 11월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내년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는 국제원자력기구 수장의 발언과 관련해 유럽연합은 북한이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핵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27일 북한은 절대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나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전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2006년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다고 말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발언에 논평하지 않는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즉각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나 이와 관련한 어떤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유는 북한이 NPT와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이를 완전히 준수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서명 및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아울러 이유는 북한이 지속 가능한 평화 및 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의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6일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가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지칭하고 이 같은 현실을 인정한 가운데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선제적이어야 하며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야만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비롯한 여러 시도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의 발언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등 추가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핵 보유국 인정이나 핵 군축 협상은 절대 용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넴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27일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진위가 잘못 전달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로시 총장의 발언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you know he means that that North Korea is a nuclear state in terms of the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와 국제 공인을 받은 핵 보유국은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그로시 사무총장이 언급한 사실상 핵 보유국 발언은 유엔 안보리나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을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와 같은 공식 핵 보유국으로 동의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이미 김정은이 핵물질의 기하급수적 증산을 지시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으며 미사일과 핵무기를 과시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사실상의 핵보유국 발언은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을 말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I interpret his comments as factual comments that there needs to be a dialogue. We come back to the table. That you know.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임을 언급하면서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그로시 총장 스스로 자신의 발언이 전혀 다른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when he says a de facto nuclear weapons state, yes, I think everyone, you know, almost everyone would agree North Korea has.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핵무기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관련 국제기구의 수장으로서 한 이번 발언은 일반 전문가가 한 발언과는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면서 자신의 발언이 어떻게 해석될지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26일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엔 안보리 관련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현실을 인정한 가운데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해 진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동시에 대화가 중단된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제적이어야 하며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야만 한다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비롯한 여러 시도들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조치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한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북한 등 잠재적 핵보유국 희망국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핵과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it was unwise to use the term, you know, a de facto nuclear weapon possessor state officially.
그러면서 사실상의 핵보유국 발언은 그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북한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용인되면 파키스탄처럼 국제사회의 감시체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을 IAEA도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는 논쟁이 국제무대에서 불붙을 경우 국제제재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One of another aspect is if you did that, all sanctions would collapse. So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for sure.
파키스탄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그랬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 근거도 사라질 것이라며 안전한 한반도를 고려한다면 실익이 없는 용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도 자칫 이번 논란이 북한을 핵보신 현실적으로 핵 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면서 그럴 경우 끔찍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PT is so important because accepting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will encourage others to include South Korea, Japan and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한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핵무장 도미노로 번질 것이라는 겁니다. 올리 하이노넨 특별연구원도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면 핵무기 보유를 희망하고 있거나 이를 위해 노력하는 중동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 will have an impact, I'm sure, to Middle East, particularly on those countries which are as aspirants and try to build their nuclear.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지역의 국가들에게도 북한처럼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심각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기 위한 논쟁을 촉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핵화는 여전히 의제로 유지하되 방법론에 대한 좀 더 창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조치 필요성을 강조한 그로시 사무총장의 문제의식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 발언 논란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어느 후보도 북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로시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There's a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U.S. Neither candidate has really talked much about North Korea. So I think he's in.
올브라이트 소장은 비핵화가 꼭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단계적 조치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같은 관점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같은 단계적 접근법은 비핵화를 향한 것이어야 하며 북한이 파키스탄과 같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얻는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처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전혀 없이 북한의 핵 역량만 계속 진전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화 등 북한과의 관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라는 목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다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면서 차기 미국 대선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북한과의 관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중국은 관련국이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27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가슴 아픈 비극은 서울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가장 암울한 냉소주의가 발현한 것이라며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Mr. President, Madam President. The heartbreaking tragedy is that just miles from Seoul, we find cynicism at its bleakest.
특히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서 볼 수 있듯 북한은 핵과 미사일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로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날리는 등 비열한 수준의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미사일과 수백만 발의 탄약을 제공해왔다며 북한, 러시아를 동시에 규탄했습니다.
Moreover, North Korea has been engaged in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providing it with missiles and millions of ammunitio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비확산 체제의 창립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북한과 불법 무기 거래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란 것입니다. 조 장관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과 심각한 인권 침해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부족한 자원을 굶주리는 주민들에게서 빼돌려야만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 한반도의 미완의 과제임을 인식하며 평화의 길이 자유의 확대와 한반도 통일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는 세계 평화와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 비전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 다음으로 연단에 오른 페니웡 호주 외무장관도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비난했습니다.
This year we saw Russia end the mandate of the Security Council's panel of experts on the DPRK after 14 years of unanimous.
웡 장관은 올해 우리는 러시아가 지난 14년 동안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아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종료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북한은 러시아의 불법 무기를 이전하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우리 지역을 위협하는 등 처벌 없이 불법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날인 28일 연단에 오른 일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야마자키 카즈유키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이날 연설에서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포함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a host of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development.
그러면서 일본은 일본 북한 평양 선언에 따라 납치와 핵, 미사일 문제와 같은 미해결 현안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과 불행한 과거사에 대한 합의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호주, 일본은 모두 장관과 유엔 주재 대사가 정상급 인사를 대신해 연설했습니다. 정상급 인사가 연단에 오르지 않은 건 한국이 8년 만이고 일본은 17년 만입니다. 호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무장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아닌 미국 등 서방 국가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28일 연설에 나선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중요한 것은 긴장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아시아가 안정과 발전을 필요로 하고 분열과 갈등에 반대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인류 문명의 중요한 발원지이자 글로벌 성장의 핵심 동력인 아시아는 역내 협력을 통해 상황을 안정시키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우리는 여구의 국가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내 문제와 대립을 조장하려는 어떤 세력의 시도에도 단호히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날 연설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미국이 쿠바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대북 제재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8일 연단에 올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은 자신들의 지배력에 위협을 가한다며 러시아와 중국, 벨라루스, 북한, 이란을 거칠게 비난하고 있다며 북한을 짧게 언급했습니다. 지난 24일 시작한 일반 토의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마지막 날 오전 13번째로 연단에 오르는 북한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를 연단에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해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이 연대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계를 무모한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Well, you know, I think that a lot of governments have been trying to do that.
번스 대사는 26일 민간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뉴욕에서 진행한 대담에 화상으로 참여해 푸틴과 김정은의 무모한 관계를 많은 정부가 지적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하고 러시아가 북한과 더 긴밀한 군사관계를 갖기로 한 것 또한 많은 정부가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북러 협력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할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동맹이 아닌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이것은 느슨하지만 매우 중요한 관계라면서 미국은 이를 악의적인 세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정부들, 특히 미국 정부는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와 얽히는 명백한 문제를 지적하려고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중국이 러시아와의 제한 없는 협력관계에서 물러설 기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Double down on political support, diplomatic support for the Russians in New York at the Security Council. They have not provided, but we watch this every day.
그러면서 중국은 뉴욕의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아울러 중국이 러시아에 치명적인 군사 지원, 즉 완전한 무기 시스템 전체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중요하고 절실히 필요한 부품과 이중 용도 기술을 러시아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현재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이 전쟁 초기보다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중국의 지원 덕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은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방조하고 있다며 이는 유럽과 인태 국가들 간 연대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As I said before, Josh, I think one of the biggest changes that I've seen in my over two and a half years as ambassador on the ground here is that Europe is.
번스 대사는 2년 반 동안 주중 대사로 근무하며 본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유럽이 이전에는 없던 방식으로 타이완과 동아시아 안보에 대해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의 민주적 동맹인 인도태평양의 많은 국가들도 유럽연합과 개별 유럽 국가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협력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며 중국은 이 문제를 스스로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언젠가 정신을 차려서 러시아의 씁쓸하고 잔인한 전쟁을 100% 지지하는 대신 손실을 줄여야겠다고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미국이 중국과 안보, 기술, 경제, 인권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와 관련해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동맹국들과 함께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 아래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호주와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를 구축하고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협의체 쿼드 협력을 심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북러 협력 심화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금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진단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은 최근 VOA에 중국과 북한 관계에 일종의 긴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at in general there seems to be some type of tension in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주시하며 우려하고 있고 앞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미국과 한국은 북러 간 협력 강화에 중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는 점을 그들에게 상기시킬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도 지난 7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며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북한에 취해온 몇 가지 조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에서 다음 달 새 내각이 공식 출범하지만 북일 관계에는 큰 변화나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반면 한일 관계와 미한일 3국 협력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대니엘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 교수는 27일 일본 차기 총리로 결정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자민당 총재가 북일 관계와 관련해 어떤 이니셔티브도 취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북한 문제는 그에게 확실히 주요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expect to see any initiative from him on that front. If anything, I think he will focus more on relations with South Korea.
스나이더 교수는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과거에도 북한 문제에 대한 이시바 총재의 발언이 거의 전무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모든 일본 정치인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시바에게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납북자 문제는 지금은 고인이 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자민당 내에서 주도적으로 적극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이시바는 아베 전 총리의 오랜 반대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시바 총재가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처럼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자고 손을 내민다면 매우 놀라울 것이라며 그보다 이시바 총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데 훨씬 더 관심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frankly, I would be really surprised if he reached out to have a summit meeting with Kim Jong-un. I think he's much more interested in.
이시바 전 방위상은 27일 실시된 집권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후임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집권당 대표가 총리를 맡기 때문입니다. 올해 67세인 이시바 총재는 오는 10월 1일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공식 선출된 예정입니다. 이시바 총재는 이날 선거 당선 뒤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초계기의 일본 영공 침범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의 일본 접속 수역 첫 항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총재 선거 기간에 있었다면서 일본은 지키는 것은 제대로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이시바 총재가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공개적으로 한 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과 2020년 아베 당시 총리에 맞서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정책 팸플릿에 북일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명시한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이시바 총재의 대북 정책은 기시다 총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이즈미 전 총리처럼 거창한 대북 지원 계획이나 이니셔티브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정무차관 겸 공관장 대행을 역임한 랩슨 전 대사 대리는 27일 VOA에 이시바 내각이 출범해도 일본의 외교 및 안보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을 포함한 외교 안보 정책에서 이시바의 접근 방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기시다의 접근 방식을 답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시바 총재의 대북 인식이 기존의 주류 일본 정치인들과 다소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오코 고토 윌슨 센터 인도태평양 국장은 27일 VOA에 북한은 관여할 가치가 없는 불평등만 국가이며 결국 붕괴할 것이라는 인식이 일본 조야와 여론에 끊이지 않았다고 소개했습니다.
And so one is that North Korea should not be seen as a complete anomaly.
그러나 이시바 총재는 이런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의 대북 정책이나 북한과의 관계에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이미 이시바 총재에게 북한에 관여해 납북자를 데려오라는 요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압박을 하고 있다며 이시바 총재가 북한의 대화에 손을 뻗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families of the Japanese abductees have already seized this moment to make demands to Ishiba.
다만 북한이 지금처럼 일본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일 관계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지난 수년간 수많은 일본 지도자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진전을 이루고자 노력했지만 북한은 번번이 실망감만 안겨줬다며 마찬가지로 이시바 총재도 총리가 되면 특히 납북자 문제에서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진전을 이루길 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북한이 진지하게 관여하는 것을 계속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사일러 전 분석관은 강조했습니다.
A number of Japanese leaders over the years have sought to make progress with North Korea. And Pyongyang has repeatedly disappointed.
전문가들은 이시바 내각이 출범하면 한일 양자 관계와 미한일 3국 협력은 더 심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스나이더 교수는 이시바 총재의 이번 승리는 한일 관계 개선과 미한일 삼국협력 강화의 지속, 더 나아가 심화라는 측면에서 가장 환영할 만한 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e would have been most welcome in terms of the continuation and maybe even the deepening.
특히 이시바 총재는 일본의 전심이 식민지배 과거사와 과오를 인정하는데 훨씬 더 솔직했으며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관심이 없고 참배한 적도 없다며 한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그의 영향은 매우 긍정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도 일본의 새 정부가 들어서도 한일 관계는 지금처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낙관한다며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한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3국 협력에 훌륭한 기반을 닦아놓았고 이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도화하려는 노력 중 일부는 한일 간 협력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s much room for optimism and I think you know both firstly because of the great foundation that
그러면서 모든 지표는 당분간 한일 관계의 이런 동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관련 배후를 함께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세 나라 정부는 최근 앤 유버거 미국 NSC 사이버 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왕윤종 한국 국가안보실 3차장, 이치가와 게이지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이 대표로 참석한 고위급 사이버 안보협의체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3국 대표는 회의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고 미한일 3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한일 등 유사 입장국을 중심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배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유사 입장국들의 자율적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원자폭탄 30에서 100개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했다고 한국의 핵과학자 이춘근 박사가 추정했습니다. 그 근거로 북한은 만 개의 원심 분리기를 가동해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을 1,770kg을 확보한 데다 영변 핵시설에서 추출한 30에서 50kg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명예연구위원인 이춘근 박사를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13일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원심 분리기 시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영변에 플루토늄을 위한 핵시설이 있는데 왜 별도로 원심 분리기 시설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예, 플루토늄은 재현비에 없기 때문에 원자로에서 우라늄을 태워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원자로가 오메가2 원자로 하나뿐이고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5kg에서 7kg, 원자탄 하나밖에 안 되는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원심 분리기 공장을 따로 짓고 있는 겁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원심 분리기가 빽빽히 늘어져 있던데 원심 분리기의 원리와 구조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우라늄이 자연계에 있는 그 우라늄 중에서 0.7%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핵무기를 만들려면은 90% 이상으로 농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게차가 워낙 적기 때문에 분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심 분리법은 상당히 간단한 그 설비로 그 염가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통에다가 6브라우라는 기체를 넣어가지고 고속으로 돌리면은 무거운 우라늄 238은 밖으로 나가고 가벼운 우라늄 235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원심 분리기는 회전 속도가 빠를수록 또 길이가 길수록 분리 효율이 좋아지고요. 전기가 적게 들고 설비 면적이 작기 때문에 감추기가 쉽습니다.
아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당되게 그 몇 번이나 회전을 합니까, 그러면?
우라늄 농축은 보통 5만 번 이상 그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원심 분리기가 1990년대 파키스탄의 핵과학자인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북한에 제공한 P2형 원심 분리기를 개량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유럽의 그 농축회사 유렌코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G1, G2 같은 초기형 원심 분리기들을 개발을 했는데 이 유렌코의 기술자였던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이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 파키스탄으로 돌아와서 개발한 것이 P1, P2입니다. 이것을 이란에게 제공을 했고요. 북한에는 P1 원심 분리기 20대하고 P2 설계도를 주었다, 이렇게 칸 박사가 증언을 했습니다. 또 북한의 학자들을, 기술자들을 파키스탄의 공장에서 연수를 시켜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90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P1은 설비를 받았고 P2는 설계도를 받았지만 P2가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이것을 생산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개량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이 원심 분리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량을 했다면 어떤 것을 개량했을까요?
원심 분리기는 이제 안에 소재가 처음에는 알루미늄을 썼고요. 그다음에 좀 더 단단한 마레이진강을 쓰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가볍고 그 질긴 탄소섬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P2는 이제 중간 형제이기 때문에 마레이진강을 쓰는데 이 합금이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에 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해지는데 아마도 북한도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국가과학술계획에 탄소섬유가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마 탄소섬유로 바꿔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2002년 6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원심 분리기 2600대를 만들 수 있는 고강도 알루미늄관 150톤을 수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터를 고강도 알루미늄으로 만들려 했던 것일까요?
수입하려고 한 알루미늄관의 직경을 알아보니까 P2형의 외부 케이스 직경하고 일치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때 수입하려던 고강도 알루미늄관은 P2의 외부 케이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5장의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시찰한 시설에만 2,000개가량의 원심 분리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국제과학안보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북한이 영변 외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한두 곳 더 운영하고 있다며 7천 개에서 최대 1만 개 원심분리기를 가동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1만 개 원심분리기에서 연간 어느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을까요?
울브라이트 박사의 추정은 2006년부터 4천 대에서 6천 대를 가동하기 시작을 해서 그 후에 꾸준히 늘려가지고 이제 그 2020년대에 만 대로 확장이 돼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안에 이제 연결해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농축 우라늄 누적 생산량을 2020년까지 그 누적해가지고 1,425kg에서 2,185kg이다. 그래서 중간값으로 해가지고 1,770kg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0년 북한 영변핵 시절 우라늄 농축시설을 참관한 시그프리트 해커 박사가 북한은 2천 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최소 12,000 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이 해커 박사한테 공개된 것은 설명을 하기를 철합금으로 만들었다 얘기를 했고 한 개의 빌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철합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리진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얘기한 것이 있는데 여기는 원자력 발전소용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영변의 공장은 저농축 우라늄 생산용이 아니냐 이렇게 그 볼 수가 있는데 총 분리 능력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영변의 것과 뭐 강선이라고 말하는 다른 곳의 원심 분리기들을 다 통합해서 추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영변까지 포함해서 1만 개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변에서 2천 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또 강선 등지에서 1만 개의 원심분리기를 지난 5년간 가동했다고 보면 어느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울브라이트 박사 같은 경우에는 2006년부터 추산을 해가지고 1,770kg을 말하는 것이고요. 해커 박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적은 양으로 2024년 올해 말까지 한 1,300kg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저도 그렇고 국내 학자들도 요 정도 선에서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고농축 우라늄으로 북한이 원자폭탄 몇 개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고농축 우라늄 몇 킬로그램으로 이제 그 원자폭탄 하나를 만드느냐고 할 때 보통 25킬로그램으로 많이 하는데 기술이 상당히 진보하면은 이제 10킬로그램도 가능하죠. 북한의 경우에는 플루토늄을 쓰는 내폭형 그 기폭장치를 개발해 놨는데 거기다가 플루토늄을 쓰는 게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을 쓰게 되면은 고농축 우라늄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20kg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울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값으로 계산해서 88발, 해커 박사 같은 경우에는 65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30에서 50kg의 플루토늄 양을 더해야 됩니다. 이것이 또 한 10발 가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경우의 수가 넓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는 30발에서 100발 정도로 좀 폭넓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전술 핵탄두 화산 30일 실물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화산 30일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게 과거에 공개한 것보다 상당히 그 작아지고 약간 그 길쭉해졌습니다. 그래서 소형화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좀 극단적인 설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화산 30일 공개할 때 뒤에 투발수단이 8개가 있었는데 이 8개가 상당히 그 범위가 넓습니다. 탄도탄도 있고 순항미사일도 있고 어뢰도 있고 방사포도 있고 이런 그 지나친 꽤 넓은 유형의 표준화는 상당히 그 어렵죠. 투발수단들이 핵탄두에 그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세분화된 그런 그 탄두가 필요하고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충곤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핵과학자인 이춘근 박사로부터 북한이 최근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의 원심 분리기 현황과 핵물질 확보 규모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영기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